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효력 종료 조치의 집행을 연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효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세계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일제시절 강제노역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백색 국가,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몇몇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 부상이 이날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한 뒤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선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상응 조처를 하지 않았고 배신감만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5개월 이상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홍콩에서 어제와 오늘 시위가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홍콩 이공대학에서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남았고 도심 시위도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이틀째 홍콩이 평온을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 당국이 12세 소년을 기소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달 31일 경찰 서벽에 검은 페인트로 깡패 경찰이라고 적은 뒤 지하철역 입구에도 자유 홍콩 등의 구호를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지금까지 홍콩 사태로 기소된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보내온 임시 지출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임시 지출안 시한은 오늘 12월 20일이며 이때까지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연방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 지출안을 어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예산은 현재 정식 지출안이 아닌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식 지출안에 합의하지 못해 임시 지출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임시 지출안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도 정식 지출안이 나오지 않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35일 동안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들이 또다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이번 주 두 차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 인근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안전투함 게브리엘 기퍼지함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 판가니망 산호초에 12해리 이내 해역을 항해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미사일 구축함 웨인 메이어함이 남중국해 파라설 공대를 항해했습니다. 7함대 사령부 리안 몸젠 대변인은 이들 작전이 합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X-400 지대공 미사일 체제를 운용요원 훈련이 끝나면 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터키 아나돌루 통신은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부 장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터키 군이 계획대로 S-400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400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터키와 미국은 이 미사일 체제 도입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체제 운용을 통해 미국 군사기술이 러시아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터키의 S-400 미사일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이에 따르지 않자 미국은 터키가 구매했던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의 인도를 중단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종료 결정 연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한연합공중훈련 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실망스럽다며 북한이 선의를 보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 착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ready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verifying the DPRK's nuclear program.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지고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사흘째 올라서 대부분 지역은 아침에 영하권을 벗어납니다. 풍산이 영하 8도를 비롯해서 6도까지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종료 결정 연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반도 시각으로 23일 0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언제든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육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후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일본 측 인사들과 접촉하고 22일 낮에 열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지소미아 관련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장관은 존 솔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상원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채택된 이 결의안에서 한일 갈등과 안보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20일 본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안건은 상정 바로 다음 날인 이날 긴급 처리돼 소감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회부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3일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겁니다.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발의엔 밤 베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 잭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는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의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노프 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역내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한 연합 공중훈련 연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선의를 보인 만큼 이제 북한이 선의를 보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21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미한 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실망스럽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 것은 선의의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북한도 같은 행동을 보이길 요구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지에 대해선 지켜보자면서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을 앞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면 평화와 외교를 위한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에스퍼 장관의 훈련 연기 발표 뒤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는 한 비핵화 논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 오래 이어져온 역사적 갈등에 대해 이해하지만 북한과 중국 등 더 큰 위협을 마주하기 위해선 양국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맹을 대상으로도 압박해온 것으로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분담금 5배 인상에 대해선 거쳐가야 할 협상의 과정이라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코트 대사는 21일 미북 실무협상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상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이날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또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집단적 요구에는 전혀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와 번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verifying the DPRK's nuclear program.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타결되면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페루타 대행은 IAEA가 공개된 정보와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루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IAEA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즉각 IAEA와 협력하고 IAEA 사찰관들의 부재 기간 중에 제기된 문제 등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됐고 이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의 추가 또는 삭제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선 세일즈 미 국무부 대테러국 조정관은 21일 북한을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다가 2017년에 재지정한 과정에서 당시 국무장관이 미 공개된 민감한 정보를 종합 고려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선 조정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전화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테러 지원국 해제의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또 고려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묻는 BOA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결과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경제적 외교적 압박 정책에 다양한 제재가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이선 조정관은 미래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향후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또는 해제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이선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연례 2018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가 외국 영토에서 암살에 연루되는 등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한 것으로 국무장관이 판단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7년 보고서에 담겼던 북한의 국제 테러 지원 행위에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과 개발도 포함된다는 문구는 올해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의회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엔 절대 안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인 조니언스트 의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영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그곳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다른 상대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just because of North Korea that those troops are based there. It is for defense of that region as well. And there may be other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we maintain a presence in South Korea. It's not just about North Korea. It's about security through the region. It's about our
주한미군은 북한만이 아니라 영내 안보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 공약,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공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군사위 소속의 댄 설리번 의원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건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게 상원 의원 전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S troops should not be going anywhere.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removing troops in exchange.
의회 이런 기류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국방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2019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은 지난 9월 말로 효력을 상실했고 현재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는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백 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최종 포함될 전망입니다. 상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이런 예산 사용을 위해 국방장관은 해당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재래식 병력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 일본과 이런 감축에 대해 적절하게 논의했는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원들은 안보 환경이 변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정된 것이라며 그 위협이 감소할 경우 동시에 주둔 규모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just wouldn't be necessary to have that level of troops. I mean, the level of troops are there for a specific purpose.
영내 휘발성과 투입된 재원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길 원하겠지만 규모는 현 수준보다 감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면 좋겠다면서도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주둔은 영내 파트너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김현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제재 이행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VOA에 김 장관이 전날 밝힌 남북 공동의 관광사업 추진 의사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금강산이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이라면서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 이전에 언급한 것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경제 구상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구상이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평화 경제 구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혜 교수는 평화 구축과 갈등 예방, 화해를 미래 남북 경제의 목표로 삼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평화 경제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aving peace 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s objectives in
박 교수는 평화와 경제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체제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이라며 평화 경제의 선순환에서 거두는 성공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을 공고히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한국의 평화 경제 건설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평화 경제의 선순환을 북한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때만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며 한국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might need to negotiate harder to obtain maximum flexibility.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일단 완화한 뒤 이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등을 활용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에 철거를 통보한 데 대해서도 실망감의 표출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지식과 전문성,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기 한국통일부 정책보좌관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한 인구가 8천만 명인 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직업 창출 등의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재 이행을 다소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가인 헤이젤 스미스 크랜필드 대학 교수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no reasons why some of the development projects could not be marketed as humanitarian projects. There's no reasons why South Korea couldn't give lots and lots of scholarships.
일부 개발 프로젝트들이 인도주의적 목적이란 이름 아래 시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스미스 교수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구 조사를 위해 유엔 인구 기금에 약정한 2,900만 달러가 컴퓨터 반입 문제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발언은 상황 진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재에 대해 좀 더 대범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보다는 비핵화 진전이 우선이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9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 평화 경제론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BOA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에는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경제 협력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I mean, cooperation sounds wonderful. And it would be wonderful if North Korea would cooperate with South Korea with
일부에서는 북한이 재원을 무기 프로그램에 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협 사업은 국제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This idea of engagement with the North in a lot of ways makes sense and I do really would like to see engagement take place.
북한과의 협력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합리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현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선 사실상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가 북한에 유입됐지만 북한 산업에는 어떤 발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북한 어부 두 명의 강제 송환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송환된 어부 두 명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 두 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1일 최근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 주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BOA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이번 사례와 이 사례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에 대해 어떤 학대도 가하지 말고 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부 두 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에서의 난민 귀학이라든가 또 국내법의 난민법도 있지만은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 규범으로 보면은 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들을 강제 송환하는 과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는 14일 한국 당국이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북한 어부들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환경과 산림부문 학자 6명이 캐나다 대학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환경 전문가들이 캐나다에서 연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민간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캐나다 정부의 기여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정희 교수는 20일 BOA에 북한의 환경학자들이 처음으로 이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이 대학에 해마다 진행하는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에 올해는 북한 환경학자 2명 등 6명이 7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경제 경영 그리고 이제 작년에 세 분은 이제 처음으로 산림하시는 분들이 오셨었는데 올해는 이제 산림하고 환경을 가르치는 교수분들 6분이 오셨어요.
김일성 종합대에서 환경학을 가르치는 교수 2명, 산림학 교수 2명, 북한 산림과학원 교수 2명 등 모두 6명이 지난 7월부터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환경학자들이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 이 분야에 대한 북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산림이랑 환경 항상 이렇게 같이 협조가 많이 되는 분야고 또 이제 북쪽에서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금강산도 이제 이코 투어리즘으로 해야 한다 이런 또 얘기도 있고 환경이나 산림이나 다 그쪽에 가장 그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이제 하나죠.
연수에 참여 중인 북한 학자들은 여름에 영어 수업을 들은 뒤 9월 개강부터 본인들이 관심 있는 전공 분야 강의를 재학생들과 함께 듣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연수 중인 6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 학자 52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이들이 배운 걸 북한 교육에 반영하는 모습을 평양에서 확인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과목도 개척하고 또 이제 그 연구 분야나 또 가르치는 분야에서 정말로 열심히 여기 와서 배운 그러한 지식들을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실 때 그걸 보면 이제 그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죠. 네, 그냥 와서 배우고 가갖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북한은 캐나다뿐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 등 여러 서방국과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지만 영국이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부정적 교류가 확산됐었습니다. 박 교수는 어려운 정세 속에서 캐나다 정부가 비정치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비자를 내주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그 교류는 또 특히 이제 지식 교류 협력 사업 같은 또 이제 저희와 같은 그저 아카데믹 익스체인지 이런 분야는 뭐 생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는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죠.
캐나다는 지난 2001년 북한과 수교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2010년부터 제한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심각한 인권 문제는 공개적으로 지탄하며 우려를 밝히면서도 교류 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자들은 과거 북한에 억류된 뒤 무기 노동 교화용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당국에 양국 간의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성공과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지난 5월까지 북한에 3,5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희 교수는 연수를 받은 북한 학자들이 북한의 정책에 더 많이 조언하며 경제 등 국가 발전에 공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교수들이 연수 중인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은 캐나다 3대 대학의 하나로 학생 6만 5천 명이 재학 중이며 연구 예산만 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공립대학입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과 영양 부족 등으로 당뇨병에 더 취약하며 제대로 된 치료와 약 처방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제당뇨병연맹이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들조차 혈당기가 없어서 환자들이 돌려 써야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위한 장비와 약재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난 5월 북한 당뇨병 실태 파악을 위해서 방북했던 국제당뇨병연맹 조남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70개 나라 230개 당뇨병 연구기관이 가입해 있는 국제당뇨병연맹 조남한 회장은 북한의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이 당뇨병에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 성장기 때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 못한 사람들에서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예가 되는 거죠. 시장 같은 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요.
한국 아주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30여 년 동안 당뇨병을 연구해온 조 회장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성장기에 영양 섭취가 저조하면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 등 신체 장기가 발달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못해 당뇨병에 걸리기 더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만 등이 주 원인인 당뇨병은 부유층이 주로 걸리는 병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고 최근 평양의 북한 상류층 사이에서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병원에 갈 여력이 없는 일반 주민은 통계에서도 누락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2.2%라는 건 이제 평양 지역에 나타난 유병률이지만은 사실 그 오지에서는 당뇨병에 걸려서 사망해버리니까 그 집계에도 포함이 안 돼버리는 거죠.
지난 8월 발표된 국제당뇨병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성인의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지난 2015년 4.4%에서 2017년 4.7%로 늘었으며 2018년에는 4.82%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당뇨병 의학과학 토론에 참석차 방북했을 당시 북한 당국이 당뇨병 환자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예방활동과 평양 내 당뇨병 관련 의료시설 개선에 나서는 모습에서 북한 당국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예방 조치가 체중, 음식, 건강관리에 유의하라는 수준의 홍보에 그치는 등 형식적이어서 예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당뇨병과 관련해 1인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의사들도 국제학술지를 참고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폐쇄적인 북한 특성 때문에 국제적 치료 수준에 부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질환 아니에요. 합병증 관리도 하고 저 환자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약물도 다른 걸 사용하고 그러는데 교류가 많다 보면 당연히 이분들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이 포텐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 회장은 그러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인 북한 내 대다수 당뇨병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의료 장비와 약품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주사기도 인슐린 주자고 얇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 5, 60년대, 70년대까지 있었네. 그 유리관으로 된 거, 그 주사 바늘이 진짜 손가락만한 그런 굵은 거로 막고 있는 거 같은데 아이들이 그런 거를 막고 있고 또 당뇨약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혈당기 환자들은 다 혈당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조 회장은 현재 인슐린 등 기본적인 의약품을 비롯해 혈당기 등 의료 장비 지원이 대북 제재에 막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인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료 장비나 약품 지원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국제당뇨병연맹이 북한 내 당뇨병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문의들이 최신 당뇨병 치료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설해 북한 측에 이미 제공했고 국제 제약회사와 협의해 북한 당뇨병 환자가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당뇨병약 100만 정을 민간단체를 통해 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 교환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현역 총리로서는 처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검찰에 공식 기소되면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미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한 공개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심판받길 원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 몇 달간 정말 한국과 일본 관계의 최대 쟁점이었죠. 지소미아 문제,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이 소식부터 보죠.
네, 한국 정부가 22일 오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발표는 23일 0시를 기해 마감되는 지소미아 종료 마감 시한 약 6시간을 앞두고 나온 겁니다.
네, VOA 통해서도 뭐 지소미아 관련 뉴스가 계속 전달이 됐었는데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죠.
네, 지소미아라는 게요. 두 국가 간의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공유하고 제3국에게는 노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네.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 GSOMIA를 따서 보통 지소미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 2016년 미국의 주선으로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몇 달간 일제시절 강제 노역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네.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한 전략적 무기 수출을 규제하면서 수출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고요. 한국 역시 이에 맞서서 일본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더 나아가서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국은 지소미아를 체결한 후 1년마다 협정을 연장해 왔는데요.
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 정부에 11월 22일 자정을 기해 협정이 종료됨과 동시에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날 22일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 결정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김유근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같은 결정을 했고
네.
일본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또 양국이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에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이 제소한 내용이 있었죠.
네.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리자 두 달 후인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했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다면서 한국을 직접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였죠?
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의 무역 관리 체제와 법령의 미비한 데 따른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조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규제 등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네, 뭐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사실 미국의 걱정도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관련 부처인 미 국방부는 물론이고요. 국무부 의회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상원은 지난 21일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요. 또 앞서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한국을 방문해서 지소미아 만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연기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 보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또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면서 선을 긋는데요.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국 간 논의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전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한 해에 총선을 두 번 치르고도 아직 공식 정부가 출범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혐의로 21일 기소되면서 이스라엘 전국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현직 총리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검찰은 21일 네타냐후 총리를 세 건의 비리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네.
만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가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세 건의 비리 혐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스라엘 최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발행인과 마크 거래를 통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경쟁지의 발행 부수를 줄이려 한 혐의와 또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로부터 몇 년간 고급 샴페인과 시가 등 수십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런 혐의는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라며 일체 부인해왔습니다. 네. 아, 21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쿠데타 시도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맞서 싸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현직 총리가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법상 현직 총리가 기소됐어도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미 도덕성의 흠집이 나면서 그렇죠. 강력한 퇴진 압박을 받게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또 기소된 총리가 연정 구성 위임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은 의회가 면책 특권을 부여해 기소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현직 총리의 기소는 처음이지만 이스라엘 총리 중에도 전에 부패 혐의로 사퇴한 인물이 있었다고요?
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직한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가 있습니다.
네.
올메르트 총리는요, 부패 혐의가 불거지면서 사임 압박을 받았는데요. 결국 사임을 발표하고 나중에 기소돼서 16개월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연거푸 연정 구성에 실패해서 다시 또 세 번째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총리의 물망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부각되는 인물은 뭐 특별히 없는데요.
네.
하지만 여당인 리쿠드당의 기드온 사르 의원이 차기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쿠드당의 대표 경선을 주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사르 의원은 내무장관과 교육장관을 역임한 리쿠드당의 중진 의원인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기소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 당대표 경선을 요구하며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의원 내각제인 이스라엘은요, 총선에서 승리한 당 대표가 총리 후보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정국은 혼란스럽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서 장기 집권 중인 보수 강경파 정치인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99년까지 총리를 지냈고 2009년 총리직에 오른 뒤에 지금까지 집권하면서 역대 총리 중 최장기 재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개 청문회가 총 5일 동안 열렸는데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채택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이 21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요. 상원은 대통령이 공정성과 헌법에 따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 가면 대통령에게 좀 승산이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고요.
네.
과반 지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 실제 유죄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이 탄핵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네네.
현재 의석 구성상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 쪽에서도 한 20명 정도가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네요. 자,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이끌게 되고요.
네.
상원 의원들은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기소된 것과 마찬가지고요.
네.
상원에서 유죄, 무죄를 기리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백악관은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 또 이번 이번 탄핵 사태의 계기가 된 내부 고발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 입장부터 볼까요?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1일 주례 기자회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위를 이용해왔고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핵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하원 정보위원회에 달렸다고 말했는데요. 네. 아직 탄핵 소추 여부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원 청문회에서 뭐 전직 현직 관리 등 12명이 증언을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중요한 발언을 좀 짚어보죠.
네, 여러 증인 가운데서도 20일 청문회에 나왔던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대사의 증언이 가장 파급력이 컸다는 반응입니다. 네. 아, 다른 증인들과는 달리 이 손들랜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주고받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손들랜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언급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를 동원해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알려졌는데요. 이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9월에 집행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요구한 조사가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얘기를 듣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1일 청문회에 나온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고부는 이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허구이고 러시아가 퍼뜨리며 선전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가 한 2주 정도 진행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탄핵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듯이 일반 미국인들도 역시 그런데요. 최근 538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서 면직해야 한다는 대답이 48%로 청문회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46%는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평양과 양덕은 오전에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평양이 아침 최저기온이 2도, 남포가 4도, 중간 강계는 영하권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9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신계와 개성 지역만 오전에 맑고 나머지 흐립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이 끼지만 청진과 운기 선봉 지역은 오전에 맑겠고 장진, 해산, 삼전 지역은 빼고 오후에는 다 마름 지역이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도, 낮 최고 15도, 청진 아침 기온 1도입니다. 낮 기온은 15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습니다. 서해도 흐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 보호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효력 종료 조치의 집행을 연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일제시역 강제 노역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백색 국가,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몇몇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 부상이 이날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선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상응 조처를 하지 않았고 배신감만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보내온 임시지출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임시지출안 시한은 오는 12월 20일이며 이때까지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예산은 현재 정식 지출안이 아닌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식 지출안에 합의하지 못해 임시지출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임시지출안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도 정식 지출안이 나오지 않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미국 역사상 최장기인 35일 동안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해군 함정들이 또다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이번 주 두 차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 인근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안전투함 게브리엘 기퍼즈함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제도 판가니방 산호초의 12해리 이내 해역을 항해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미사일 구축함 웨인 메이어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를 항해했습니다. 7함대 사령부 리안 몸젠 대변인은 이들 작전이 합법적이었으며 모든 나라에 허용된 바다와 하늘에 대한 합법적 이용과 자유, 권리 수호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라고 주장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S-400 지대공 미사일 체제를 운용요원 훈련이 끝나면 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터키 아나돌루 통신은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부 장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터키군이 계획대로 S-400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400은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터키와 미국은 이 미사일 체제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체제 운용을 통해 미국 군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터키의 S-400 미사일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5개월 이상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던 홍콩에서 어제와 오늘 시위가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홍콩 이공대학에는 적은 숫자의 시위대만 남았고 도심 시위도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틀째 홍콩이 평온을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 당국이 12세 소년을 기소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달 31일 경찰 서벽에 검은 페인트로 깡패 경찰이라고 적은 뒤 지하철역 입구에도 자유 홍콩 등의 구호를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지금까지 홍콩 사태로 기소된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